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도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도리를 알게 되는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 374, 9480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애청자들께서도 오늘 아침 기상하자마자 기도하셨겠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신앙생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옛 신앙의 선조들은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삶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기도가 생활이요 생활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옛날 성소 제도를 주셨을 때에 이미 상징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호흡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의식하고 결심해야 하죠.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하여 호흡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심해야 하지만 기도를 하는 일은 호흡하듯이 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성소는요,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조석으로 향을 사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했습니다. 분향단으로 표상된 기도는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의 금 대접에 가득한 향으로 담기며 이 향은 계시록 3장 8장 3절 4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계시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금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생각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쪽같이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써보았습니다. 기도, 이야기할 때가 있는 행복을 과소평가하는 세월 속에 산다. 좋은 일, 답답한 일, 원통한 사정을 해결이 없어도 털어놓으면 속 시원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약점 잡고 덕보리는 약삭빠른 눈동자들 앞에 속 태우는 지혜가 앞서고 이야기는 밀실에 쌓인다. 하나님은 마음을 트고 쏟아놓는 모든 이야기를 황금 그릇에 받으신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찮은 조각 이야기라도 그분은 황금으로 여기신다. 삶이 고통으로 엮어져도 외쳐 불러 메아리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하고픈 말을 언제나 금쪽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찌 기도하지 않으리. 호흡마다 생명의 기도가 되어 전능하신 이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아, 이 특권, 이야기할 때가 있는 이 행복. 예,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생의 호흡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순간마다 호흡마다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선택하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전도하실 때에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례를 받으실 때도 침례 받고 기도하셨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사실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때때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를 드릴 때의 사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꾸준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에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했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것을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뇌물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꾸준하고 끈질기게 찾아가 호소하므로 마침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성도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스스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받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일일이 성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목으로 살피셔서 간구하는 성도에게 영혼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아니, 당장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려야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산상보훈 중에 마태 6장에는 기도하는 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개인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사항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5절이죠. 종교가 존귀한 대우를 받는 환경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 가다가 사람이 많은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처럼 경건한 삶, 종교적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을 공개하여 존경을 자아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공중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말씀하신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도는요, 사실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하고 빌 때에 나는 나의 억울한 것, 아니 나의 좋은 것,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대상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가슴 부푼 부유한 느낌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기도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은밀하게 하나님과만 나누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골방에서 진심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요. 여기 골방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은밀한 장소를 뜻하는 표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죠. 또한 기도할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중언 부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지만 특히 공중 기도할 때에는 정말 중언 부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긴 기도와 또 중언부언하지 아니할지라도 길게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영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킵니다. 이렇게 먼저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사실을 다 포함하여서나 아주 간단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간단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으로 한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뢰는 내용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계속 불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이니까요. 사람의 경우로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대통령님, 대통령님이라고 아들이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주여 또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중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기도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도리를 따라 맨 먼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도리의 첫 단추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에는 기도하는 성도 당사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생활하겠다는 간절함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더럽힘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은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절히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서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 10절은 그 문제를 대답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여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죽어버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합니다. 그렇게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속에 마귀의 권세가 다 쫓겨나야 합니다. 사람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마귀의 권세를 다 쫓아내도록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는 삶과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도의 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 6장에서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도에 대하여 더 자세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신 기도의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대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요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 8장 26절이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해로운 것을 위하여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구한 그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위하여 가장 합당한 것으로 구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공로로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예수께서 들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의미로 따지면요, 예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 9장 6절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는 날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10일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셨거든요. 요제일인 니산월 16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즉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하다고 잠언 28장 9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므로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구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에도 예수께서 우리의 올바른 필요를 위하여 대신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빌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곧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내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곧 이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빌 때 대신 빌어주신다는 보증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응답되었는지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요구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이 로마 8장 26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언자, 그 원문으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혹 잘못 빌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고 나는 생존할 수도 없고 날마다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계시는 그것만으로 인하여서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비록 입으로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이런 의미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산다는 이 놀라운 행복감으로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옵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지라도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올바르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